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66면입니다.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성가대를 보니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년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부부가 되어서 온 청년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진경 자매 또 김명기 형제 바이올리니스트 또 나팔 주자, 무슨 트럼펫, 예. 우리 새롭게 탄생한 가정 보니까 좋은데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주면은 당황해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되어줍니다. 첫 번째로 적응을 하는 사람과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만약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참 많이 아파하면서 좌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후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응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픔을 당하는 만큼 성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만큼 이겨내는 것만큼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것은 변화가 점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지속되어지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 신앙이, 그 좋았던 그 신앙이 활활불처럼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은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흥회를 자주 갔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 앞에서 이 런닝을 벗으면서 우통을 벗으면서 그 몸을 보여줍니다. 거기 보니까 칼자국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이런 깡패였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런 깡패처럼 살던 분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숨길 것은 좀 숨겨야 되는데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하는 강사 목사님도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요 입이, 입만큼은 아직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이라. 그러면서 막 욕을 당당하게 욕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것이 남성다워 보였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채플 시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또 이런 부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평신도, 성도가 있어서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멱살을 잡고 뒷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전에 하던 대로 막 이렇게 줌벅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원하게 해결이 되어졌다고, 때로는 이런 것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조금 혼돈이 왔었지만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목사님들의 끝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하던 일들을 다 청산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활용을 해서 인격의 변화가 되어지고 말이 변화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사역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도 조세영 씨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령이 뜨거워져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이전에 어떤 교회에도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간증을 할 때 보니까요, 감옥에서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했던 말들과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막 선을 보여주면서 강대상에서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변화가 되어진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다시금 도둑질에 손을 대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신문지상에 좋지 못한 소식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훔치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던 그 절도의 인격, 그 인격이 죽은 줄 알았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아직 설 익은 신앙의 인격, 그 신앙의 인격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형성되어져가는 습관,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만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격이 갑자기 단시간에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해서 아직 그 인격까지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격을 바꾸고 가는데 신앙의 인격을 연마해 나가는데 하루아침에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인격을 40여 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순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단시간에 우리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일을 겪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치시는 것을 그들은 친히 목도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특별히 이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인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가 들끓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파리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모든 동네에는 캄캄함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하늘로부터 빛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빛이 내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름이 쫙 끼어져 있는데요.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만 구름이 잠깐 조금 이게 없고 이곳에 빛이 내려쬐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생겨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 이런 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그 순간에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데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난 변화가 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실 때 두 가지로 부흥을 시키시죠. 하나는 갑자기 일어난 부흥이고 또 하나는 점점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일단 그들이 믿은 김에 다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들이 그날 받은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감되어지고 그리고 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점점 일어나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점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큰 부흥을 체험을 했던 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인격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 9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큰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모습은 바로 각 사람을 세워주고 각 사람을 가르쳐주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들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엄청난 변화도 필요하고 점점 일어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 치셨죠. 그리고 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 나가는 이 마지막 관문이요,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 사건이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루어주신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좌우에 물들이 벽이 되어져서 섰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어져서 섰고 이 벽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 아래의 그 땅들은 바짝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세가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속옷이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바로 그 순간은 잔치 자리였습니다. 축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광야로 들어간 지 딱 사흘 만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 그렇게 찬양하며 좋아하며 춤추었던 그 모든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신앙의 인격은요, 며칠 전에 너무너무 좋아서 속옷이며 춤추어 찬양했던 그 모습이 진짜 신앙 인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원망이 그들의 진짜 신앙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은 점점 서서히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빛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순간 사도 이 바울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죽은 줄로 알았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혼돈이 왔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이요, 3년간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3년 동안 있으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이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그 진짜 메시아인가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지, 그래서 이분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섰습니다. 3년간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의 신앙 인격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책임을 지고 돌로 쳐서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의 신앙 인격을 갖추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인격을 갖추는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면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옛날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던 것처럼 어쩌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3년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체험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실수했던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신앙 인격이요,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을 한 지 여러분들은 얼마가 되셨습니까? 적어도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3년의 기간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는 바뀌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보면 30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40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어쩌면 더 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될 그 기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그는 우리보다도 더 심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을 정해서 또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만 내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거룩해져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많은 청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네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했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천지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도 집사, 나도 집사. 당신도 권사, 나도 권사. 당신도 장로, 나도 장로.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뜻을 정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마 이 간격을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드림교회도 또 일꾼을 아마 뽑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일꾼을 뽑게 되겠죠. 안수집사도 뽑게 될 것이고 권사도 뽑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로님도 뽑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내가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은요 평소에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점점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애통해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셨는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첫 사랑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행위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교회를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져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처음 행위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전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읽었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읽었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말씀이 나를 끌어당겨서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식사는 몇 번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 번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나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만은 뜻을 세운 사람은 지금과 같이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퇴근을 하고 때가 되면 잠자리에 들고 때가 되면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성도는요, 점점 변화가 되어져가는 성도는 뜻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적어도 세 장 이상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적어도 나는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세워서 그 신앙 인격을 습관을 형성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이 법궤는요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렇게 옮겨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소에다가 끌게 하고 그 다음에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들이 막 뛰어섰습니다. 그게 곡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두 손으로 잡아섰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신데 이제 이 법궤를 함부로 손으로 잡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죠. 아, 이 법궤는 원래 함부로 옮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옮길 때는 어깨에 메어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길가에는 오벳에돔 이 제사장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가셨습니다. 왕도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던 이 법궤를 일개 백성이었던 이 오벳에돔이 그의 집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즉 법궤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13장 13,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함부로 했다가는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법궤를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때부터 정말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그들이 어찌 큰 소리 치고 싶은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다투어야만 되는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죄악을 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심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습관이 형성이 되어졌죠. 사람은요, 석 달을 지나게 되면 습관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석 달을 똑같은 일을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습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인격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석 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석 달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로 복은데 우리가 신앙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면요, 그의 모든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말하면은 직장과 그리고 그의 삶이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그 소유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3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라면 그 아파하는 그 기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총신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브넬이 사울왕의 남은 아들 그 므비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11개의 지파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고작 남쪽 유다에 있는 한 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죠. 여러모로 볼 때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이 되어졌죠.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약해 보였던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군사력도 조금씩 강해져 가고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도 강해져 가고 또 군사력을 뒷받침해주는 경제력도 조금씩 튼튼해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단기간에 아주 강해져 버렸더라면요, 아주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렇게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쟁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했던 습성과의 전쟁이죠.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혈기들, 습관들, 좋지 못한 그 성격들, 이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쟁은요, 그냥 단순히 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지 못한 습관들과 혈기들, 이것은 악한 사탄과의 싸움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의,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약해져 있을 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발음이 좀 그렇죠.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에서 불과 12척의 전선을 가지고 300여 척이 넘는 이 외선을 물리쳤던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거둔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사실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12척만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군함을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갖추었을 그때에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 전쟁이고, 그제서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할 때 전쟁하게 되어지면 거의 지게 되어지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인데요, 내가 지금 나약해져 있고 내가 지금 타락해 있고 내가 지금 넘어져 있으면서도 전쟁에 이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끊임없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고생하면서 승리한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요,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열세 전력으로 마귀와 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이 마귀를 제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악한 습관들과 습성들, 이런 혈기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보통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권세가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강해져 가야,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제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이 습관이 형성되어질 정도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죽으셔서 돌아가셨다가 이틀째 살아나셨죠. 장례 이틀째 밤에 이렇게 살아나셨는데요, 그분이 천국에 가셔서 그분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만 겨우 참석을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술, 담배도 늘 그냥 편안하게 하시던 분이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분의 아버지를 만나셨죠. 아버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호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내가 여기 살고 싶은데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붙잡아도 너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오라고 그럼 뻥 차버리셨죠.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살아나셨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는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담배 연기가 이렇게 흘러오면 막 담배 피우려고 보시고, 술만 보면 입맛을 쩍쩍 타시다가 결국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내가 죽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러한 뜻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주어지는 시간들을 멋지게 살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신앙 인격을 연마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루에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야,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우리는 점점 강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오래될수록 사울의 집은요 점점 약해져 갔죠.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과 비교를 해보아도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다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죠. 사실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점점 약해져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나 별반 다름이 없이 원망해야 되는 순간에 그냥 원망하고 있고, 불평해야 되는 순간에 불평하고 있고, 미워해야 될 일이 생겨지면 그냥 미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강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뜻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어떻게 한 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이요, 단순히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소에 늘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군사력도 잘 보강을 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점점 거룩해져 가시고 점점 강성해져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